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치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예,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종의 멍에를 다시 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해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된 삶에 대해 M.R. 디한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주인과 하녀의 관계를 예로 들어 비유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하루는 노예시장에 가서 하녀를 사왔습니다. 그는 하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많은 규칙을 알려줬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청소와 빨래를 하고 남는 시간은 농사를 짓고 온갖 심부름을 해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대로 하녀는 다음날 새벽부터 일어나자마자 식사 준비를 시작으로 온갖 일들을 쉼없이 하였습니다. 그녀는 잠드는 시간인 밤 10시까지 잠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인은 하녀가 실수할 때마다 그녀를 엄격한 규율로 다스렸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가차없이 매를 들기도 하고 심지어 밥을 굶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던 하녀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인이 하녀를 평소와는 다른 표정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그녀에 대한 주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하녀는 그런 주인의 모습이 자신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주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꽃다발을 들고 와서 하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까? 주인과 하녀는 곧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새벽 5시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부엌으로 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전처럼 식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지. 나는 이 집의 주인의 아내잖아. 그래, 나는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디한이라는 작가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된 사실을 비유적으로 재밌게 설명한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영적인 자유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일반적으로 본문 1절의 선언을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을 노예 해방에 비유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멍에,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삶에 대해 교훈해 줍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자유인의 삶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됩니다. 방금 인용한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종의 멍에를 다시 메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종의 멍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을 지켜 구원 얻겠다는 시도를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속아 거의 이방인들임에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리석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율법으로부터 다시 과거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 그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이방인들임에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절기와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다시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는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의 멍에를 메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고를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나눌 때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날 다 같이 모여 한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마치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교인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급하게 식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바나바도 그 모습을 보고 덩달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문 율법을 다시 세우려고 하느냐 하면서 불같이 그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헐었던 율법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또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시 세우는 범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도 어리석게 그만 유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다시 율법의 멍에를 메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다 놓치게 되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정말 놀라운 것들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한 우리는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마지막으로 모든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치어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금 언급한 은혜와 복들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와 복들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주의라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세분화해서 613개의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그렇게 살 것을 강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주의의 수고와 멍에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6장 말씀을 나눌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될 아무런 율법도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천국에 간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에서 내 멍에라고 표현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 즉 할례를 행하거나 유대인들의 절기나 의식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 또는 자신의 힘으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보려는 율법주의로부터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거부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절대로 율법주의 속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은혜와 율법주의의 싸움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물론 현대 교인들은 과거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의식을 행하는 율법주의에서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노력, 도덕적, 종교적인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시도하는 율법주의적인 오류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선행을 많이 함으로, 때로 금식과 같은 금욕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심지어 죄의 유혹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기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현재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도 왔다 갔다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예배도 빠지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짓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시고 저주와 심판을 베푸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잘나가던 사업이 순식간에 갑자기 흔들리고 더 나아가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이라고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버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은혜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이 자신의 삶에 끊지 못한 어떤 죄가 있다고 괴로워하며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의 괴로운 문제들을 말할 때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제가 끊어보려고 무척 노력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입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제가 이런 제안을 해줬습니다. 형제님 그 죄악을 끊어보려고 시도한 그간의 모든 노력에 대해 격려합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님이 무엇보다도 가장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님의 영혼을 성령님으로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형제님의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 차시게 되면 지금 고백한 그 괴로운 죄를 의외로 쉽게 아무렇지 않게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자유와 은혜와 복들에 대해 알아가고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실제가 되도록 우리 심령 안에 채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메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들을 알아가고 그것들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종의 멍에를 메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는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의의 소망은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해 세 가지 시제로 말합니다. 하나는 과거적인 구원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을, 둘째는 현재적인 구원으로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이뤄가야 되는 구원을, 마지막으로 미래적인 구원으로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서 얻게 될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때까지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습니다. 그럴 때 넘실거렸던 강물이 순식간에 흐름을 멈추고 그 가운데로 걸어갈 때 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법궤를 맨 채 강 중앙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최종적으로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되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그 믿음이 사랑으로 감싸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율법을 좇는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점검의 핵심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입니다.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매우 개방적인 분이어서 13살 때부터 그에게 운전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더 관대하셨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날 동네에서 운전 연습을 하다가 잘못해서 전봇대를 들이받고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괜찮다, 범퍼야 돈 주고 고칠 수 있지만 우리 귀한 손자는 돈 주고 살 수 없잖아 라고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적으로 운전 퍼밋을 받았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시에 서서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면서 기름을 가득 채워넣었으니 두 시간 동안 마음대로 운전하고 돌아다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나이 때는 사고 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속력을 내고 휘발유를 다 쓰면서 두 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다닐 수가 있었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줬다라는 사실 때문에 절대로 규정 속도를 넘지 않았고 걱정하실까봐 두 시간이 아니라 30분도 안 돼서 집으로 돌아가 자동차 열쇠를 아버지께 돌려들었다고 합니다. 즉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제어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됩니다. 예배도 봉사와 헌신도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갖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본문 7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다름질, 즉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율법주의로 돌아감으로, 율법주의로 회귀함으로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9절에서 적은 누룩이 빵에 퍼지는 것처럼 너희 안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런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자들을 베어버리라고, 즉 끊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갖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순간까지 계속 중단 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율법주의 멍에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갖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장차 영원한 영생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